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둘 중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감히 체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예측이 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 같은 절기, 뭐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수십만 명, 조금 과장하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가 그 지중해변에 새롭게 만든 일종의 신도시와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신도시였죠. 원래 거기는 항구가 없었는데 헤롯이 거기다가 항구를 짓고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도의 명절 되면 경찰에서 특별 뭐 방범 뭐 이런 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인 치안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건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수십만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이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 인근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무슨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예루살렘에 가면 숙박시설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무슨 거기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이어도 물론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 추울 때는 눈도 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거의 한 20도, 30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처할 곳이 없으면 그냥 나무 밑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벅적대는 예루살렘에 밤에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속아낼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 무리 없이 이렇게 딱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딱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관습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동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택하시고 또 자신을 3년 동안 길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자라나고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든 이거를 쭉 읽다가 보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동기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명백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3년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 아니고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부터 온 거다. 그거는 자객 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출신이 아마 이런 칼잡이 출신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누가 칼잡이고 누가 자객이냐? 유대인 독립군들이 이게 칼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본래는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들을 해방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유대인 독립군 열렬당 출신인데 아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해방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맨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는 뭔가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 거사를 이루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아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스가리옷이 꼭 의원이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예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뭔가 떵떵거리고 호령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경우가 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이죠. 세례요한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요한이 아주 중요한 어떤 디딤돌, 발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또 다른 이가 오신다.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혹은 죽정이마다 다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예수님을 속여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저희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겠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안드레는 틀림없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짓고 온 하나님의 양이다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의구심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진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넘기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세례요한은 뭔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죽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말곡인지 쭉정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먹고 뭐 이러면서 뭐 치유사역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세리안이 기대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당신 말고 다른 분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명확하게 예수님 당신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선언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강도가 있었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봐라.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메시아는 저런 분일 거야 하고 기대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기보다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기대, 우리 소망에 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혹은 당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경을 이루려 함. 성경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모든 초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치밀하게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과 자기 기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형님과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엊그제 본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간청하는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인의 자리에 서기 싫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때 이르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죄인의 어떤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원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을 이용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0절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홋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홋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었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50절 이후에 51절 52절을 덧붙여 놓은 이유는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을 때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모든 제자도 절대로 주님 모르는 척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경고하시고 이럴 때 절대로 주님 모르는 척 하지 않겠다.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두려움에 공동번역은 이거를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서 기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아주 공포에 매여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정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요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들으심을 얻은 거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정작 위기가 몰려닥치자 이렇게 도망간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고난과 그 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